기도하고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함께 수혜성 공부로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자녀로 삼으심에 관하여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볼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묵상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토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용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잘 성경 공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오디오는 제가 좀 이렇게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제 말씀드렸다고 또안 하시면 전 목사님 다시 부탁드리면 분위기 바꿔주시고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원래는 저희가 그 칭의 의롭다 하심 끝난 다음에 성경 작은 그러니까 짧은 성경 한 군데 보고 좀 성경 공부하고 다시 이제 교리 공부 돌아가고 이렇게 왔다가 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녀로 삼으심 이 토픽이 제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거좀 비슷하기도 하고 길지가 않아서 요것을 마치고 하는 거 어떨까 해서 오늘은 일단 이 한절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나누고 아마 다음 주쯤에 그 성경 공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서술 해서 일단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자들을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것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어가며 그들의 자유와 특권들을 누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붙여지며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이죠. 양자의 영을 받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고, 아바 아버지, 개정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했죠. 아빠 아버지다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버지와 같이 그에 의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함을 받으며, 공급함을 받으며,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이거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나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그 약속을 이어받는다. 지금 징계가 있어도 결코 끝까지 그 약속의 기업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복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나열한 건데요. 물론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의미하겠죠. 근데 메시지 신앙 고백에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보시면 일단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로 입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양받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간다. 그 멤버 권속의 한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자유와 특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유와 특권들 중에 나열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께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신다고 해서 버림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버림 당하지 않는 자녀들이라고 인을 치셨고, 개런티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되는데, 그 구원의 복음에서 약속하는 것들을 결국에 가서는 다 이어받는다는 거죠. 기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그거를 조금 적용을 하면서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나? 생각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1장 5절인데요. 이것은 남미영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예정하신 것은 저희가 요즘 종종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예정 그러면은 이미 태초 전부터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죠.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 입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건데요. 그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가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부모가 와서 자기를 이제 입양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가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방문했다. 그리고 애들을 쭉 둘러보는데, 이분들이 나의 엄마 아빠가 될까?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이분들이 나를 보고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입양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죄를 다 씻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너무 귀하게 내가 이 아이는 꼭 내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거 잠깐만 묵상해 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누가 나를 좋아, 누가 나를 좋아한다! 라는 것을, 느끼셨던 그 감정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신 분 계신다면,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셨나요? 혹시 옛날 아버님들은 이렇게 막 아들, 딸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껴안고 뽀뽀해주고 막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연세가 많은, 연세가 많으신 남미영 교수님, 아버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사랑 표현하셨나요?
물론 안 하셨죠.
물론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옛날 사람들은 표현하면은 사랑은 속으로 하는 거지 겉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셨나요?
사랑한다는 거는 알죠, 부모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요.
그냥 아닙니다. 그냥.
그리고 부모가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고 했지,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한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랑을 했으니까 자식이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뭐 부모가 안 사랑하나 이런 의심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으니까.
약간 재밌는 질문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부모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모님들로서 여러분 자녀는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러면은 사랑하시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그 전 목사님 하신 걸 좀 들어보니까 다 골고루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선배이신 석준복 교우님은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자녀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어려운 문제네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글쎄,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의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바로 잘 세워지기를 원해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아이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여기서 거의 오래 살았어요. 막내가 세 살 좀 안 돼가지고 왔고 큰애는 이제 국민학교 5학년인가 그때 왔기 때문에 뭐 글쎄 그 아이들이 제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 아이들을 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표현을 하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셨지만 표현은 많이 안 하실 것 같다.
네, 표현은 또 제가 그렇게 표현을 받아보지는 않았고 부모들한테
네.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야단을 치고 나서도 내가 속상한 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그래 걔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서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반응이
네.
반응이 힘들어할 때
네.
그때 보면 제 마음도 아프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약간 좀 궁금해지는 게요. 성인 공부가 얼마나 도움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느 세대까지 사랑 표현이 다 사랑은 있는데 사랑 표현을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을 많이 안 하던 세대였는지가 좀 궁금해져서 이기훈 교우님은 어떠셨어요? 아버님이 막 사랑 많이 하시는 편이셨나? 표현하시는 편이셨나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들한테 자식을 속으로 사랑한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버지가 잔정이 많으세요.
네.
그 아버지한테 그 잔정을 많이 느껴요, 제가.
그러면, 그니까, 어릴 때 막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좀 스킨십이 많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잔정이 챙겨주고 그런 게 많으셨다.
아버지가 가끔 허그해줄 때도 있으셨어요.
아, 허그해줄 때도 있으셨다.
네, 안아주시고 그럴 때도 있고,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은, 혹시 남미영 교우님이나 허선부 교우님, 아버님이 허그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건 어렸을 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이후.
저는 나이 들어서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렸을 적에는 워낙에 바쁘시고 늦게 다니고 이래서 별로 그런 거는 없지만 사랑한다는 이렇게 자녀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는 우리 언니가 대학교 다닐 때 늦게 들어오면
네.
우리 아버지가 잠을 안 자고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벌써 이제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얼른 들어가서 주무시는 척해. 야단을 그러면 이제 야단 맞을 거다 생각하는데 야단을 안 치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는 거 보고 야단 칠 만한데 안 친다 이런 걸 하고
네.
또 내가 이제 결혼하고 애들 기르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 제가 한국에 많이 다니고 그럴 때 그러니까 한 50대 돼서 한국에 갔을 때 그런 때는 더 많이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사랑한다는 얘기도 했고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고 하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이요?
네네. 저희는 이제 뭐 저까지 포함해서 이북에서
이북.
네, 이북 출생이니까 그 부모님 그 평북이에요. 평안북도.
평안북도.
저는 평안남도 진안포에서 태어났고.
네.
하다 보니까는 그 이북의 그 성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뚝뚝하고, 그러니까 표현을 잘 못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남쪽 분들은 좀 더 사랑 표현이 이렇게 많았나요?
좀 부드럽지 않았을까요? 이북보다는.
여기 남쪽에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남 말고, 그러니까 제주까지는 아닌데도, 그러니까 좀 경상남도나 부산지나 뭐 이런 쪽.
근데 사실 경상도 사람들이 훨씬 더 무뚝뚝.
아, 더 무뚝뚝.
네. 남자는 무뚝뚝하지요, 경상도 남자.
이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를 표현을 많이 하셨다 그런 분 계신가요? 없어요? 안 계세요?
우리 세대한테 그런 게 가능했으면
근데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가정마다 다를 수도 있죠. 이 중에 혹시 저는, 그런 데 있는지.
저희 애를 봐도
네.
저희 아들이 뭐 물론 예쁘다 뭐 이렇게 하지만 뭐 막 애를 막 뭐 허구하고 막 그렇게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
난 지금 그래도 뭐
사람만
중학교 그런 때도 안 그래 안 그 여기서는 더 이제 여자애니까 더 신경 쓰고 그렇게 대하기도 하고
조금 약간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왜냐하면 나중에 근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거나 경험하셨는지를 좀 이렇게 나누는 것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안 나누신 분들이 정영재 목사님 가정하고 박경희 장로님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
예, 제 아내가 마이크 켜기 전에는 말 많이 하더니 마이크 켜놓으니까 갑자기 봉오리가 됐대요.
아 그러면은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네, 자유롭게.
저희 아빠는 뭐 되게 뭐랄까 이렇게 사랑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녁에 항상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줄줄이 이렇게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자고 있으면 자고 있는 애들을 다 깨워서 안아서 뽀뽀하고 이게 털이 많으셨는데 털로 맨날 이렇게 부비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자다가 막 경기를 하고 저희 어릴 때 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사랑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끌어안고 비비고 부비고 이거를 많이 하셨어요.
약간 좀 다르죠, 아까하고는?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떠나서, 일단, 그 경험하신 내용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남혜영 교수님 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녀분들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표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이 보이는데, 근데 오히려 박민영 교인의 가정은 옛날부터 그랬다고 그러시네.
저희 아버지 술 잡수시고 오시면, 오부님 가정에서 했던 거를 했어요. 저 어렸을 적에도.
약간 술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네, 그런. 술 역할. 잡수시면 되게 재밌고, 막 귀찮게 굴고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아빠가 막 엄청, 아유, 이렇게 이쁜 것들, 그리고 막,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죠. 아이고 이거 이쁜 것 같은데.
네. 네. 오케이.
문화에 따라서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그 사회의 문화가 다른 건 맞는데요. 그 사회 안에 가정에 따라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네.
네. 네. 사랑은 하지만 그 표현, 그러니까 문화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표현을 못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다 같지 않을까요?
예, 동의합니다.
혹시 이거만 여쭙고 그 다음 계속 넘어갈 텐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하시니까 근데 사랑해서 잘돼 아까 잠깐 석교인님 말씀한 하셨지만 잘되라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시는데. 여기 나중에 하나님 징계도 나오죠. 그런데 솔직히 좀 꼴 보기 싫었다. 미웠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 말을 안 듣거나 또는 내 뜻을 너무 실망시키거나 막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거는 변하지 않지만 동시에 얘가 정말 너무 실망시켜서 꼴도 보기 싫었다. 그런 때는 없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이 이제 뭐 잘못했을 때 이제 뭐 그렇게 야단은 치는데 너무 화가 나면은 나의 그 화까지 어떤 때는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화 자체가 나쁜 거 하나님도 화내시니까 그죠. 네, 나중에 가면은 그 얘기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또는 육신의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들, 그러니까 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경험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거나 안 들으시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경험했던 그런 패턴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덜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셨든지 간에, 저희가 생각을, 내가 부모로서도 완전한 부모가 아닌 것처럼, 나의 부모님도 완벽한 부모님은 아니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내 자신이나 내 부모님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실망하기보다는 약간 그 뒤에 계신 진짜 부모님, 진짜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제가 배우면서 저희 육신의 부모 자녀 관계를 좀 더 이해하고 좀 이렇게 향상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나 아버지로서 일단은 여기서 보면 준비성이 많으신 분이고 예정하사 그래서 그리고 희생적이신 분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아들들로 만드시려고 했다는 거 그런 표현이 분명히 여기 나타나죠. 또 여기 같은 얘기인데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요거는 세영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때가 참에 하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도 요즘 많이 했죠.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딱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때가 딱 되니까 아들을 보내실 때가 돼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입양시키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건데 어떻게 하셨냐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저희가 최근에 설교 시간 때 나눴죠. 그래서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아들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건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딸들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증명해라 그러면 솔직히 할 말이 많이 할 말이 많이요. 어서 뭐 한 게 있어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러니까 뭔가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액션을 취한 거는 때때로 그 박미영 교인님 아버님께서 하신 식으로 부피고 막 스킨십 하는 거로 때우려고 했지. 진짜로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시간을 내서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런 것이 좀 덜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사랑하시고 아들 만드시기 위해 몇천 년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을 낳게 하신 것. 그 자녀가 되면 특권들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이규민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하니까 자녀가 되면 가지는 특권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상속자.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는 거는 뭐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니 요 관계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속자인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상속자인 것 말고도 다른 여러 특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들은 자녀이니까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확실히 알면 여러 가지 복들이 함께 오는 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입양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 안에 내가 지금 신분적으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들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상속자인데 여기 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고난도 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박미영 교우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을 그 권세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피조물들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 안 좋은 예로 하자면 대통령 아들들이 막 이렇게 막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요. 어기저기 가가지고 일 벌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그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세상에서 세상의 피조물들 위에 있다는 거죠. 요것은 좀 저희가 또 다른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박경희 장로님 읽어주시겠어요? 예레미야 14장 9절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또 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도 그래도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이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 요것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이 관계를 저희가 보통 뭐라고 하나요? 어떤 관계라고 하나요? 저희 교회 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이 관계. 무슨 관계요?
언약 관계.
네. 언약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그래서 딱 레이블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존재하시는 만군의, 그러니까 완전히 창조주, 주권자 다 그러신데 굳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길 기뻐하신다는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우리가 정체성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정체성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사람은 누구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그 관계를 가질 때 당당하게 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께서는 그 처음 예수님 믿으셨을 때 그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것이 형성되었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셨는가?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언제 처음 예수님 믿으셨어요? 또는 언제 처음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구원 받은 것, 하나님 백성인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인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마다 개인마다 그 답이 좀 다르겠죠. 근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보통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한 4살 때인가? 그 제가 아직 기억나요. 교회 그 복도를 그때 영화분과 유치분과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걸어가면서 이건 그 충현교 예전에 그 일주 퇴계론가 구성촌에서 그 이렇게 걸어가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하여간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가르쳐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내가 언제 예수님 처음 믿는 걸 알았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기억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관계, 가족관계.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할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하나님 이름 불린다고 할 때 여기 홍정의 교훈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14장 9절에서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고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이제 드러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 입양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이런 관계로 된다는 것을 굉장히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어디 가든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 관계성이 나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당당하게 만드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여러분 그동안 사시면서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것이 나로 하여금 좀 세상을 배워나가고 나갈 때 마음에 좀 힘을 주고 정체성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던 때, 부모님이 자랑스러웠던 때 그런 데 없었어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부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마음에 굉장히 뿌듯하고 좀 내 편을 얻은 것 같은 느낌 받으셨던 적 있으셨어요?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막 하는데 옆에서 막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막 응원해 주시는 걸 그걸 들었어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날.
엄마가 우산을 가지고 학교로 오시는.
아. 부모님의 따뜻함을, 아, 막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가지고 오셨던 때. 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 좀 많이 있으실 텐데요. 다른 분들 없으세요, 또? 아, 어느, 세상은 넓고 나는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데 저기서 부모님이 나를 알아보시면 달려오시는, 나가오시는 그런 걸 느끼면서 갑자기 마음이 따사해지는 그런 거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없어요? 얘기 안 하시면 저는 계속 제 얘기만 할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이렇게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급에 어떤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모아놓고서 이렇게 막 훈화를 하든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방에, 교실에. 근데, 막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기침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대박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기침 소리가 특이하거든요. 근데, 딱 그 목소리와 그 기침 소리를 듣고, 갑자기 제가 마음이 확 깼던 기억이 나요. 그 방에 지금 우리 아빠가 와 있다. 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됐을 때 그 마음에 좀. 그전에는 그냥 학급 친구들하고 있던 건데 아버님이 거기 딱 들어오신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하러 나가셨어요. 이제 내일 일하러 나가셨는데 그런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를 상상해 보는 거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려는 관계가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지 않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새삼 힘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예, 전현재 목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한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하면서 그 어떤 복이 있을 것을 얘기하시는데 끝까지 참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아, 근데 여기 그 복 중에 하나가 새 예루살렘,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셔서 피값 주고 사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딱 레이블을 붙이시는 거죠.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복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것을 저희에게 의미하는 건데요. 저희가 매번 필요할 때마다 느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저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해요. 로마서 8장 15절 석신목교인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여기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는 물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내주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느끼고 깨닫게 만드는 영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성령님을 받았는데 양자의 영, 아들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면 다 마음속에 이러한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죠. 개역 개정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한 게 이게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빠, 아버지 하니까 좀 더 친근한 그 표현인 거죠. 근데 이게 더 맞다 그래요. 이 친근하고 친밀하고 아이가 어릴 때 아빠를 부르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저희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대하고 말씀을 여쭙고 이렇게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혹시 최근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빠 하고 이렇게 막 부르셨을 때 있으셨는지 그런 경우들이 혹시 최근에 있으신가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었던 때 그동안 기도하시고 힘든 경우에 하나님을 찾으셨을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하셨었나요? 이윤교님 어떠셨어요?
저는 힘들 때 그냥 아버지 그냥 불러요. 주여 아버지 이걸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군요. 아빠
힘들 때마다 그래요.
힘들 때마다
일할 때도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돌볼 때 일주일에 한 번 돌보는데 힘들면은 주여 아버지 그러면 좀 조금 좀 난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이 힘들게 하실 때가 있나요?
아니, 이 할머니는 조금, 저기, 5시간 돌보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많아요.
아, 일이 많을 때?
예, 쉴 시간이 없고, 거의 5시간 더 꼬박, 거의 일해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힘들 때, 주여 아버지 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냥. 아버지가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편안 기뻐요. 힘들 때 마음이 좀 무겁게 힘들 때 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성당 할머니래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계속 그 평화 방송인가 그 켜놔요.
네네.
그러면 어떨 때 그게 거실 때도 있어요. 주말에 일부러 기도하느라 막 그러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저희 지난 월요일 날은 저더러 자기는 성당으로 다니면 안 되는 애예요.
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우 깜짝 뛰었죠. 안 된다고 아우 너무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 저를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 교회 나오러 가시나요?
그래서 복음도 가끔 이렇게 전화하면은 받아는 들으시는데
네.
대대로 다 성당이고 네. 남동생이 신부고 막 그래요. 거의 다 저기 가족이 다 그러세요. 대대로. 네.
그러면 그러니까. 힘드실 때마다 아버지 하실만 하겠네요. 그 양자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삶의 그 순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 때도 있겠고 정말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는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아버지 부르실 때도 있을 것 같고
아플 때
몸에 정말 아플 때 아버지 나 진짜 아파요 이렇게 하실 때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예. 저는 아빠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빠라고 안 해보셨어요?
그때는 아빠라는 얘기를 안 하고 아버지라고 그랬지 아빠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을 때는 없으셨어요?
뭐 전혀 아빠 아니 우리 저기 제가 아는 거로는 그 시대에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그러지.
그럼 어머니는 엄마라고 하나요?
네, 엄마라고.
어머니는 엄마라고.
예. 네, 젊은 애가 어머니 그러면 좀 이상하더라고
그럼 엄마, 아버지.
네, 엄마, 예. 아버지.
아, 하지만 성경은 아빠, 아버지.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가지는 관계가, 성경에서는 훨씬 더 친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하죠.
엄마가 더 참.
엄마는 엄마 때 한번 얘기하고요. 엄마는 어머니 날 때 한번 얘기하고, 에베소서 3장 12절. 이것은 남미영교인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라는 거예요.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감.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니까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분께. 여기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로마서 5장 2절. 이거는 세영 자매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조금 생각해 보실 만한데요. 그러니까 여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양자 영이 있으니까. 근데 그 양자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에서 모든 은혜의 실체들을 이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을 때 거기에 나아가기를 꺼리는 게 아니라 거기 나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저와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알고 체험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나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 예배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성경 말씀을 보는 게 되었던 아니면 일 중에서도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되었던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요즘 어떠셨어요? 오늘은 좀 그렇게 느끼신 분 없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느낌. 예, 이기임 교훈이 그렇게 느끼셨어요?
Everyday 그렇죠. 그런만 같죠.
매일 그러셨다고요?
네. 예.
오늘 수혜성 공부가 있다는 마음에 생각에 오늘 또 수혜성 공부해서 말씀 공부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더 나아가는 거라고 느껴져가지고 막 여기 막 기다리고 막 빨리 8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부터는 없으세요?
그렇진 않아요.
꼭 말씀하셔야겠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든 예배든 기도든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건데 물론 영적인 건데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근데 그게 다른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뛰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텐데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아까 얘기했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친밀하다는 거고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죠.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나니.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불쌍히 보시는 거죠. 우리를 다 아시니까.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버지께 가면 피할 수 있는 아버지는 보호하시는 분이시니까. 그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아버지에게만 가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잠언은 얘기하고 있고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이건 좀 긴데요. 박경희 장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전쟁에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항상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저희가 사는 삶이 다 그거 인정하실 텐데 때로는 저희 그걸 좀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전쟁 중에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하나님 섬기면서 가족 생활하고 일 나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전쟁터에서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죠. 이거 전용진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희는 이거 저기 확신하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쓸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혹시 쓸 것이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동안 사시면서? 그런 적 없으셨어요. 예, 활짝 웃으시는 우리 홍정희 사모님. 어떠셨나요?
다 누구나 각기 다른 모양의 어려움들이 다 있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항상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아시고
네.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고 가니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했을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사는 삶 속에 여러 가지 필요를 느낄 때가 많아도 때로는 그 공급이 어디서 올지를 모르는 때가 돼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석시복교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걸 돌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히브리서 12장 6절 여기 징계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 중요한 건데 아버지의 징계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혹시 최근에 자녀에게 좀 쓴소리 하셨던 때가 있으시면 그때 그 쓴소리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기억하시면요. 그거를 곱절로 막 이렇게 불려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실 때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은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채찍질처럼 느껴지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와 채찍질 하십니다 하셨으니 그 징계받는 사람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삶 속에 어떤 힘든 일들이 있어도 제가 느낌이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셨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고 나를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이것은 저희가 이때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은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좀 사실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이 돈 하는 이유가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늘 체험하는 사람은 불안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나한테 돈이 많든 적든 이거는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아버지로 만족하니까. 그 아버지께서 나 있을 것을 항상 주실 것이니까.
근데 그러면 예. 내가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성역 공부 여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움직여야 주시는가?
아니, 움직여야 주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만
네.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또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주시나 안 주시나? 굉장히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아니라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겠지. 이거는 굉장히,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 생각하시면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때로는요,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겠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움직이는 원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인도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사면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히고, 저렇게 하면 막히고, 그래서 결국은 느끼는 게 경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부모하고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
예,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건데, 근데 그때, 같은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움직여서 하나님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냥 와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한테 간호원이 와서 약 주는 것처럼 그냥 와서 주시는 복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좀 기억을 하는 거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때로는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안 버린다 걱정하지 마라 주실 때가 있고, 돈을 하나도 안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내 마음은 지금 만족해 있는가,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방금 성경을 말씀하신 대로 그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 대하고 막 움직이는 거겠죠.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곧 우리 안에 계신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표시기라는 거죠. 개런티.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왜 하겠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내가 인치심 받은 걸 자꾸 내가 막 치는 건데. 고원의 상속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얘기는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사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결국 성령의 역사를 우리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는 엄청난 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물론 많은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우리가 앞으로 이어받을 복은 훨씬 더 엄청나다는 것. 그것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here and now가 아니라 나중에 주실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장차 상속자 할 사람들. 그 6장 12절, 약속들을 이어받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방금 석교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근데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복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했고요. 요즘은 내가 이런 담대함과 평안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할 만하면 여러분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어떤 시츄에이션이나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방해하는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걸 자꾸 해치는 것이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다 믿으신다면 한번 마이크 켜고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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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세영 자매님.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냥 백성으로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자녀라고, 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고,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가까이 와주시고, 부둥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아무리 죽쓰고 있더라도 그때마다, 나의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마다,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리마인드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담대함 주시고 평안함 누리게 하시고 지금 삶 속에 풍성함을 누리고 있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던 언제든지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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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